사도행전 71번 메시지 바울이 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37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다룰 것입니다. 28장 1절로부터 10절에서 바울은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러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 11절로부터 31절에서 그는 제4차 여행을 마치는 로마에 도착합니다. 먼저 그는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시장과 삼관을 통과합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접촉하고 로마에서 사역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러 이적들을 행함. 사도행전 28장 1절로 2절은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온 후에 그 섬이 멜리데임을 알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비가 오고 날이 차니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고 말합니다. 2절과 4절에 원주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야만인을 뜻하며 이는 헬라어나 라틴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미개하다고만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절에서 5절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었더라. 원주민들이 그 뱀이 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출되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더니 바울이 그 뱀을 불 속으로 떨어버리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고 계속합니다. 추가적으로 4절과 5절에 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은 독 있는 뱀을 의미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원주민들은 바울이 뱀에 물렸으므로 그를 살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절이 가리키는 대로 그들은 결국 그에 관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곧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그들이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도는 호기심이 많은 원주민들의 미신에 있는 어떤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활과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을 거쳐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바울 안에 바울을 통해 살고 계신 참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서신들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서 그 영 안에서 행하는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항해를 통하여 내내 그리고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서 바울은 확실히 그 영 안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신 생명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생활은 사실 생명주는 영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매일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가 전파한 바로 그 그리스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며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는 만유를 포함한 영이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살았습니다. 이것은 후에 저술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상반절에 있는 바울의 말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확대하는 것만 관심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에 관한 누가의 보고를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삶이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최종 완성이신 만유를 포함한 영이었음을 봅니다. 7절과 8절은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이 그 섬에 인도하는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이의 땅이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라.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으니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질은 평범한 병이었지만 치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처럼 생활해온 바울은 이제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9절은 계속해서 이 일이 있자 그 섬에 있는 병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고침을 받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섬 전체에 대해 의사가 되고 심지어 구원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바울에게 데려온 병자는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서 주님은 이미 사도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의 주인으로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보증인과 위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평온한 육지에서 주님은 더 나아가 그를 미신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한 흡인력을 가진 사람으로 뿐 아니라 또한 원주민들에게 치료자와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길고 불행스런 죄수로서의 항해 가운데 주님은 사도를 그분의 주권으로 보호하셨으며 근심의 한계에서 멀리 떨어진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탁월한 신성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인간적인 미덕들의 최고 수준으로 충분히 위엄을 갖춘 생활, 곧 그분 자신이 수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생활과 닮은 생활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분의 신성하게 풍성해진 인성으로 이 땅 위에서 또다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사셨던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한 하나님 사람이 그분의 많은 지체들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항해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살았고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존경으로, 즉 극진한 존중과 최고의 경의로 그와 그의 일행들을 존경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은 많은 존경으로 우리를 존경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싣더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마치 왕족의 구성원들처럼 대우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왕이었고 누가는 그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10절에 의하면 원주민들은 항해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배에 실었습니다. 주님은 주권적으로 276명을 위해 식량을 공급하셨습니다. 어느 왕이든지 그의 백성을 위해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바울은 원주민들로부터 그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 가운데 많은 병자를 치료했으므로 이에 대해 아무것도 그들에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항해하는 동안 필요한 식량을 배에 싣는 것으로 바울에게 지불했습니다. 로마에 이르러 제4차 여행을 마침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시장, 삼관을 거침. 사도행전 28장 11절은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제우스의 쌍둥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쌍둥 아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오스크리로 제우스의 쌍둥 아들인 카스토르와 폴룩스인데 배의 고문에 부착된 뱃사람의 수호신입니다.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문 후에 그들은 레기온에 도착했으며 그리고 나서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 누가는 그러다가 우리는 로마로 간이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그는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시장과 삼관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머물도록 허락되더라고 계속합니다. 아비오 시장은 라틴어로 아피포룸으로 로마에서 40마일쯤 떨어진 곳이며 삼관은 라틴어로 트레스 타베르나이로 로마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로마로부터 온 형제들의 따뜻한 환영과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의 사랑어린 돌봄은 초기 시대의 교회들과 사도들 사이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몸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생활은 사탄이 어둡게 한 사람이 거주하는 땅 위에 있는 천국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도는 결박당한 죄수로서 사탄이 점령한 제국의 어두운 수도 안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상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그분의 교회, 곧 그 몸의 생활에 참여하는 또 다른 부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탄의 제국에서 종교의 핍박을 받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15절에 의하면 바울이 형제들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격려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매우 인간적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주님에 의해 직접 격려를 받았고 그가 항해하는 동안 내내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형제들의 따뜻한 영접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항해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그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바울의 고양된 인성 안에서였습니다. 그는 그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내내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 형제들은 그와 그의 일행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아비오 시장과 삼관까지 그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바울에 대한 소식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바울이 청함을 받아 이랫동안 머물렀던 보디올의 몇몇 형제들이 그때 그를 만나러 온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우리는 고대 시대의 교회 생활, 매우 누림 있는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러한 누림 있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하며 이러한 구절들에 제시된 본을 따라야 합니다. 28장에서 로마를 보고자 하는 바울의 갈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교도들은 그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것을 방해했지만 주님은 주권적으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여행하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머나먼 이방 땅, 곧 로마 제국의 수도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틀림없이 기쁨으로 충만했었을 것입니다. 밖으로는 그가 결박당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접촉하고 로마에서 사역함. 로마에 도착한 후 즉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접촉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들에게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의 사역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것은 특히 유대인들 중 많은 수가 구원받았으므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강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였습니다. 이 서신을 쓴 몇 년 후에 필자인 그가 로마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일로 권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로 권함을 받으나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적해왔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들의 전파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확산입니다. 25절부터 27절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이 한마디 말로 이르기를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들이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완고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제 그 영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모든 움직이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은혜의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가리킵니다. 그 후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통한 교회들의 건축을 위해 그분의 왕국을 확산함에 있어서 그분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은 바울이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모두 영접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도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과 2장 24절, 그리고 빌레몬서 22절에서 그는 투옥에서 풀려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2년 후에 풀려나서 에베소와 마게도냐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디모데전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레데와 니고볼리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디도서를 썼고 드로아와 밀레도를 방문하여 거기서 히브리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의 셋집에서 살았던 2년 동안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되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책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가 쓴 이 글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끝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압니까? 왕국의 전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라는 사실은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되 라는 말로 증명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과 함께함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